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엄청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불신앙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죠. 기억하고 계시려는가 모르겠습니다.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에 그냥 싹 잊어버리시고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왔을지도 모르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금방 얘기했는데 또 잊어버리셨죠? 네, 불신앙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는 그렇거냐고 살면 안 되고요.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정신 차리자. 다시 한번 생각하자.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우리의 뇌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잘 잊어버리니까 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렇게 자기 뇌를 사용해야 뇌가 이렇게 새로워지게 되고 뇌세포가 더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젊은 사람들에게 못지아니하는 또 기억력도 더 우리에게 생겨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불신앙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눴고 성경은 어디에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나요? 어떤 장면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죠? 기억을 하시겠죠? 이 정도는 어느 장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상고했는지 어느 장면이냐면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그 숙제를 암겨놓았는데 뒤를 바라보니까 애굽 군대들이 잡아 죽이려고 기세등등하게 병거를 타고 쫓아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이 드러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죠. 다 죽었다 이제. 열 가지 양으로 나왔을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놀라도 역사하실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다 죽었다.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 열 가지 재앙을 봤으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모세 한 사람이었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라.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보게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언제 믿음의 훈련을 받았나요? 그분들이 애굽에 이민을 가가지고 400년이 흐른 동안에 출애굽을 할 때 보니까는 250만 명입니다. 근데 이 4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 하나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배웠던 성경 지식은 아브라함의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삭의 역사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물론 그 다른 이야기도 있겠지만은 믿음의 조상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한 민족을 이루어 나가면서 250만 명 정도의 사람으로 자라났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훈련은 거의 받지 못했을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을 의미한지는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제 나와서 또 호렙산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이 모세는요 믿음의 사람으로 급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이제 유머로 젖을 먹이면서 신앙 교육을 시키면서 이제 성년이 돼서 다시 광야로 나오며 다시 들어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굉장히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라고까지 칭찬을 하잖아요. 지성소에 거룩한 곳에 아무나 못 들어가지만은요 모세는 수시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잘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대제장도. 근데 모세는 특별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 아주 친밀했어요. 그 뭐냐면은 거룩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자 봐라, 이제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신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방법으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이제 인도하시고 그걸 시험하면서 시험들게 하는 그 애국군들은 무서워 빠져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에 건너서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면 시내산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도착하는데 얼마나 되면 2개월이 지납니다. 시내산에서 한 9개월 정도가 지나가게 됩니다. 다시 올라가게 돼서 만나는 지점이 거기가 가네스바데거든. 오늘 얘기는 가네스바데에서 있었던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출애굽을 해가지고 얼마나 기간이 흘렸어요? 1년 6개월의 세월이 흘러가가지고 가네스바네에서 왔는데 거기는 어떤 지점이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도시거든요. 가네스바데야. 하나님께 도착하자마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 12명을 이제 보내게 된 겁니다. 며칠 동안 정탐하러 가셨을까요? 40일이죠.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40일이 지난 다음에 보고회를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정탐한 12사람의 보고를 드리면서 분위기가 아주 험악하게 됩니다.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위기감이 오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위기감을 겪었다고 말씀드렸죠. 우린 다 죽었다. 속았다. 우리 인도한 모세 저거 죽으렵니다.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는데 다시 그 분위기가 형성되는 곳이 가네스 바네아 지역이라는 것이죠. 우리 다 죽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완전 절망인 겁니다. 땅은 좋은데 아니 그런 좋은 땅을 뭐 그냥 내주나? 좋은 땅에 살아간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 좋은 땅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나 좋은 땅이다 보니까는 너무나 힘센 사람들이 거기 살더라 이거예요. 우리 가서 보니까는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냐? 힘센 사람으로 대표적인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들이 거기서 살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메뚜기와 같더라. 그 심정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뭐 안 그러시겠지만은 지나가다가 멋지게 생긴 분이 옆에 지나가면은 뭔가 좀 비교 당하는 느낌 들지 않아요? 지금은 아마 이제 믿음상 잘하시니까는 별로 그런 못 느끼겠지만은 사람을 비교하는 그런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사는 사람과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은 왠지 모르게 비교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여성분들이 정말 아름답고 늘씬한 분들 옆에 있으면은 내가 왠지 모르게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비교 당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 정탐꾼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보니까는 정말 우리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그들의 외모나 옷차림이나 살고 있는 모습들은요 정말 소박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거기 살아간 사람들 보니까는 다 잘 살아요. 보니까 다 멀끔해요. 키도 커요. 건장해요. 모든 것이 조직적으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40일 동안 정찰을 하면서 계속 주눅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여기서 우리는 도저히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이런 그 마음을 갖게 되면서 자기들끼리 아마 이제 얘기를 나누겠죠. 그래서 10명의 사람들은 가면 죽는다. 이런 이제 공통된 의견을 갖게 되고 2명의 사람만 믿음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 두 사람이 누구죠? 우리는 가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의 이름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볼까요? 갈렙은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갈렙은 좀 어렵죠 여러분. 근데 그거 좀 아시면 좋습니다. 갈렙은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일 것 같아요? 에브람 지파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게 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인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보고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으면은 10명의 사람들의 보고가 더 공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밤새 웁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 너희도 보지 않았느냐, 출애굽때 보지 않았느냐, 홍해바다 건널 때 보지 않았느냐, 가데스바네아 그 길에 오기까지 1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이시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경험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외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야. 우린 다 죽었다. 절망만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부정적 영향력을 미쳤던 10명의 사람을 먼저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곧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38절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말씀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들을 죽였을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사람의 보고를 듣고 우린 다 죽었다면서 밤새 울면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재앙으로 제일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사람들,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40년 광야에 살게 하시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죽게 하시고, 출애굽 때 20세 이하 된 사람은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 때 20세 이상 된 사람 중에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살려주셨습니다.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다가 어차피 죽을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래 살고 오래 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래 살았다 해서 축복도 아니고 오래 살지 못했다 해서 저주도 아닌 거예요. 오래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산다는 것이 무엇이 의미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요, 10명의 정당권이 제일 먼저 죽고 불신앙의 사람들, 이 세상 된 이 사람들이 40년이 지나기 전에 다 죽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 아래서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죽여셔야만 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겁니다. 출애굽 때에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상고한 것대로 애굽 군대가 쳐들어올 때 우왕좌왕해서 원망하는 것은 이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그때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출애굽해가지고 가데스바네아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기한이 1년 6개월이 흘러게 되는 겁니다.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변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전혀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복하게 되는데 변화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되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게 하고 20살 이하 된 사람들은 살게 하셔서 변화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게 되는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첫 번째는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은 나예요. 중심은 나예요. 내 집에서도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너는 좋은 사람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너는 나쁜 사람인 거예요. 모든 삶의 중심은 자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나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줘야 돼요. 나를 칭찬해줘야 돼요. 내 생각을 받아들여줘야 돼요. 내 주장대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성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결혼하면은 자녀가 태어나게 되잖아요. 결혼이란 게 뭔가 생각을 깊이 하면서 결혼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받고 공부하고 시험도 보고 그래서 합격된 사람이 결혼한 것은 아닐 거예요. 살면서 결혼이라는 건 무엇인가를 이제 여러 경로 통해서 배우게 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변화요? 삶의 모든 중심이 아이에게 맞춰지게 되게 되겠죠.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아이에게 모든 그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젖을 먹여야 될 때를 먹여야 되고 아프면 만사 제껴놓고 병원에 데려가야 되고 그러면서 모든 삶의 중심이 이 아이에게 맡겨지면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정신없는 겁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많을 때는 또 모르는데 한 명의 아이만 낳아서 키운다고 그러냐면은 그렇게 정신없이 얘 중심으로 살았으니까는 얼마나 귀하겠어요. 얘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고 싶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 아이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중심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더라도 다 해주니까 원하는 대로 들어주니까 이 아이는 내가 중심이구나, 내가 이 집안의 주인이고 내가 이 집안의 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면 불행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자녀가 더 태어나면은 자기가 중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태어난 형제로 인해서 마음이 부담스러우고 불쾌해지기 시작을 하게 되게 되는 거죠.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는 내 중심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가 태어나고 유치원에 가서 다른 친구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서 무엇이 형성되냐면은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소중하듯이 쟤도 소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이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성을 잘 교육한다는 것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또 살다 보니까는 그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위대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 삶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구나.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능력이고 소망이구나.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죄에 매여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고독하게 되게 되죠. 외톨이가 되게 되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기도만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아,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네가 지금 죄인 걸 깨달아야 돼. 싫어도 네 중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너가 깨어지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너의 삶을 주관해야지만 네가 행복할 수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셔야 돼요. 교회 생활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목사님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원하는 말씀만을 주셔야 돼요. 나를 위로만 해주셔야 돼요. 격려만 해주셔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나 안 들을 거예요. 기분 나쁘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면 안 됩니다. 자기 중심의 삶에서 내가 깨어진다는 건 굉장히 큰 아픔이요 고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내 자아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자아를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 말이요 조심성 있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이 말을 하고 생각 없이 들으면은요 사단이 틀어놓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 없어지는데 내가 죽으면 되나요? 자아를 내려놓는다, 내가 죽는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죄된 자아는 내가 아닌 거거든요. 죄된 자아는 내가 아닌 겁니다. 죄성에 물들어져 있는 이 죄된 자아는 내가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창조적인 자아, 아름다운 자아가 진정한 나거든요. 나를 찾으라 이거, 나를 찾으라 이거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내 자아를 찾으라 이거예요. 너는 누구냐 말씀하실 때 죄된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나는 진정한 내가 아니거든요.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죄된 모습들을 깨닫고 죄된 모습들을 걷어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걷어내는 작업은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받으면서 아, 내 안에는 이런 죄성들이 있구나, 이거는 나의 진정 모습이 아니야 생각하면서 이 죄의 옷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그래도 중요한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하고 살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가 뭔지를 하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그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주셔요. 사람은요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고 가진 것이 넉넉하면은 변화 안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변화 안 돼요. 목사님들도요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이 목회 잘하십니다. 요즘에 세상이 너무나 좋아지고 또 큰 교회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녀를 하면은 한국에서 교육을 안 시키죠. 미국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이제 한국에 데려와서 또 큰 목회를 맡기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냐면은 고생을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느라고 고생을 할지 모르지만은요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을 우리는 부딪히게 되잖아요. 정말 살다 보면 정답이 없잖아요. 살아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돈이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 알 수가 없죠. 불신한 사람들에게 대표적인 성향은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출애가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오실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힘들게 하니까, 바로가 너무나도 힘들게 하니까 는 이제 나오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광야길 동안에 만나를 주고 메추라를 주면서 뭔가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가까이 가까이 보니까 는 가면 죽게 생각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라고. 가나안 땅 못 돌아가고 되돌아가자니 바로가 기다리고 있고, 광야에 살다니 이게 무슨 살만한 장소도 아니고 어쩌라는 얘기냐.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이 먹고 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한 사람들의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학교 주셨잖아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어디를 먹고 산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가 있을 때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가운데서 내 힘으로 안 되지, 내 힘으로 안 되지 말씀하시면서 나를 의지해라. 그리고 너 한번 뒤를 바라봐라.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었지만 내가 양식이 떨어져 굶어본 적이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굶어본 적이 있느냐.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준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이 귀중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없기를 너무 기대하지도 마세요. 문제가 없으면 좋습니다. 나도 문제가 없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문제가 없으면은요 나태해져요.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아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때론 사람이 나를 밟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병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할 길 주시는 주님입니다. 피할 길이 없으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면서 거기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요 얼마나 골치가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셨잖아요. 근데 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면서 믿음으로 하면은 되는데, 눈을 뜨면은 정말 250만 명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지. 그러니 모세가 생각을 할 때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수도 없이 아마 그 마음속으로만 한번 외쳤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믿음이 떨 때는 겨라 죽을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 차라리 나를 갖다 데려가달라고, 나 못 견디겠다고 이런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떨어질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하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금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게 되면 위대한 지도자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는 평안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시단 가지고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아 그렇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살려주신 이유예요. 출애굽 때 20세 이상의 이하의 사람들만 살려주고 그 이상의 나이들은 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이제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 딱 두 사람,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젊은 그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도록 영적인 리더로 이 두 사람을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다르거든요.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때 아, 저렇게 살아가는 방법들도 있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도전을 주는 겁니다. 그래,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도 엄마 아빠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도 장로님처럼 목사님처럼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는 것을 보고 한탄하지 마시고 안 되는 것을 보고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면서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역량을 줘서 저 사람이 믿음으로 들면 같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어요. 우리들 가족 소중하잖아요. 우리에게 성도님 소중하잖아요. 그리고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직분 받습니다. 직분을 받았다는 목사가 가정에서 한숨을 하시고 되는 것도 하나도 없네.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지 몰라. 그러면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가족까지 다 죽이는 겁니다. 재앙인 거예요, 그게. 그게 사단이 원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계신 건 어디 계셔? 말로만 하나님 하지 하나님 안 계셔. 이것을 불신앙을 입으로 토해내면서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무서운 일인 겁니다. 정담하고 나서 10명의 사람들이 우린 다 죽었어 이런 얘기를 할 때 자기들만 죽는 거 아니에요. 듣는 사람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우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내 가족 살리기 위해서, 내 교회 살리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들을 드러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올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믿음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둠에서라도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쫓겨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인 겁니다. 믿음을 선포하는 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고 영적 싸움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불신앙을 조장하고 불신앙의 말들을 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흔들어 올라가는 이 악의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요,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주신 생명이 넘쳐나고 영적인 에너지가 넘쳐나고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은혜가 넘쳐나고 생명이 넘쳐나고 태어날 때 은혜가 흘러가는 것들을 경험할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같이 사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20살이 넘은 사람 광야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겠죠.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라면 완전히 가나안 사람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 될 거라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갖고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출애굽하게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출급해가지고, 가난 때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냥 하나님도 없이 바알을 섬기며 그 사람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러라고 그렇게 출애굽을 하게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라고 홍해의 바다를 건너게 하신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라고 만나주신 거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라고. 그래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면 우리가 잡혀 먹습니다. 잡혀 먹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의 각계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가 힘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찬양이 힘이 있어요. 마지막에 부른 찬양입니다. 정말 가사가 은혜가 되고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생명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역사하신 것들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원수마귀는 쫓겨나간 역사라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면서 거기에 하나님 인재와 거기에 하나님의 평안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과 소망이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참 좋아. 내 평생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예수 믿으니까 참 좋아. 이 얘기 나와야 돼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예수 믿는 교회 나가니까 너무 좋아.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아직까지 우리 식구들이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지라도 그 식구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행복을 가장한 얼굴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믿음으로 행복한 모습을 우리 가정에서 보여주고 교회에서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흘러가고 우리 교회에 흘러가고 이웃들이 흘러가는 이러한 역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는 불신앙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신으로 죽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 자, 믿음으로 살려주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1분간 기도합니다. 여러분